2017년 12월 3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계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촛불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편리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거의 뭐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그게 언제 나온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 출시된 게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 뭐 아이폰 혹은 뭐 안드로이드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사서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었는데 지금은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삶에 밀접한 부분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요,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있고 인터넷 상거래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살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처음 등장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손으로 또 만지고 이렇게 좀 경험하고 구입을 해야지 전혀 뭐 사진 한 장 달랑 보고 뭔가를 구입한다는 거, 그것도 돈을 지불해야 며칠 지나가지고 물건이 배달돼 온다. 이게 좀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은 어떻습니까? 링컨시티에 있다 보니까 이 시골이라 가지고 예전에 처음 이사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세탁기가 필요해가지고 세탁기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베스트바이 이런 데서 막 세일도 하고 무료로 이제 딜리버리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사자 봤더니 딜리버리가 안 된대요. 이 시골이라서 이까지는 딜리버리가 안 된대요. 근데 아마존은요 주문하면 이틀 만에 옵니다. 뭐든지 이틀 만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땡스기빙 지나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예전처럼 막 새벽부터 줄을 길게 쓰고 하는 모습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온라인 상에서 클릭 클릭 해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이제는 새벽에 앞에 나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옛날 추억하듯이 이야기할 때가 오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해진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또 매이는 것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들기 전까지 손에 붙들고 있고 일어나자마자 손에 제일 먼저 쥐는 것이 당연히 성경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셀폰이잖아요. 딱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면서도 그거 안 가지고 가면은 안 되고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똑똑한 기계이기 때문에 비서처럼 부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계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많이 이렇게 보면 그거 막 없으면은 막 절절매고 뭐 젊은 애들은 인터넷 끊기면 혹은 폰이 없어지면은 죽는 것보다 더 두렵대요. 막 엄청나게 이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예전의 감성이나 또 그런 예전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귀농도 하고 귀호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날로그적인 삶에서 선택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복고풍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게 다시 돌아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보니까 이 젊은 애들도 이 복고풍이 와가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 제 아들 겸이 같은 경우는 복고풍은 아니지만 유행은 아니지만 얘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뭐 프랭크 시나트라 이런 사람들 음악 좋아하고 약간 감성이 좀 옛날 감성이 있어요. 딸 이제 미니 같은 경우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바지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배꼽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청바지를 입고 막 다니더라고요. 저기서 많이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1980년대 우리가 막 그런 거 입고 많이 다니고 여자분들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좋아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레코드가 좋대. 레코드를 한 번도 안 들어봤을 텐데 이 레코드 판 놓고 이렇게 바늘 놓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축. 자기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유행이 돌고 도는구나 이런 것도 느꼈지만 이게 뭔가 좀 아날로그적인 또 옛날의 어떤 감성에 대한 우리는 향수가 있지만 또 젊은 세대들도 뭔가 느끼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뭐 영화도 셀폰으로 바로바로 보죠. 뭐 원하는 때에 원하는 영화를 뭐 클릭만 하면 결제만 하면은 바로 스트리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막 벼르고 벼르다 극장 한번 가는 것이 큰 일이죠. 그래가지고 극장 가가지고 어렵게 본 한 편의 영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오랫동안 더 남게 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기억나십니까? 극장 방에 밖에 가면은 포스터들도 많이 붙어 있었지만 극장에 이렇게 크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람보면은 람보 크게 가지고 막 알통막 이런 사람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막 눈에 선하고 막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방으로 갈수록 시골로 갈수록 그 그림만 봐가지고는 잘 알아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 저게 안성기인지 무슨 동네 아저씨인지 잘 모르고요. 아, 저게 무슨 뭐 미국 배우인지 한국 배우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막 그런 재미도 이제 옛날에는 있었죠. 그때 봤던 영화 중에서 기억에 많이 남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로키. 아시죠? 로키. 누굽니까? 실베스터 스텔론.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아, 그 당시에 그 실베스터 스텔론을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무명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영화 한 편으로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 뭔가 권투했다는 건 기억나시겠죠? 그 영화에서도 무명의 복서가 있는데 이 무명의 복서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챔피언하고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챔피언이 시합하기로 한 상대가 있었는데 뭐 한 5개월 전인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시합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방어전을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메리칸 드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져 있는 그런 나라다. 그걸 이제 좀 강조하고자 그걸 이제 프로모션에 홍보에 사용한 거죠. 마침 독립기념 200주년을 맞아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홍보하면서 누구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무명의 이름 또 로키라고 하는 이상한 재밌는 이름을 가진 복서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이벤트였지 그게 뭐 대단한 시합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챔피언도 아폴로라고 하는 그 흑인 복서도 3라운드에 KO시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고 그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을 뒤엎고 대등한 경기를 펼친 거예요. 그것도 15회 마지막 라운드까지 다 갔습니다. 더구나 그 아폴로 챔피언을 다운시키기도 했어요. 그럼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막 엄청나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막 눈이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상태가 돼가지고도 그 근성을 보였죠. 그때 처음에는 뭐 그냥 당연히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로키를 환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뒷얘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영화가 저예산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많이 쓴 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제 권투시합 할 때 관중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컴퓨터 그래픽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엑스트라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 돈이 드니까 치킨 200마리 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모은 거예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게 봤대요. 그리고 실제로 15라운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실제 경기한 건 아니라 이렇게 짜고 이제 했지만 1라운드, 2라운드 해가지고 실제로 15라운드의 길이의 경기를 했는데 엑스트라로 구경하던 사람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진짜 로키를 응원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로키라고 하는 영화의 각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실베스터 스탈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의 경기를 보고는 영감 받아가지고 3일만 있었대요. 이거 가지고 영화사에 갔더니 아, 극본이 좋은 거예요. 사겠다고. 나중에는 얼마까지 오퍼했냐면은 그 당시 돈으로 30만 불까지 오퍼를 한 겁니다. 팔아라. 근데 실베스터 스톨리온이 무슨 그게 있었는지 나를 주연으로 써달라. 아, 그럴 수 없다. 그 당시에 쟁쟁하면 알파치노나 이게 유명한 배우들 써야 된다. 안 된다. 나 좀 써달라. 그래서 주연을 하는 조건으로 그 극본을 2만 불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는 100만 불이라고 하는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에서만 1억 1,700만 불의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100배가 넘는 수익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 197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 각본을 쓸때 실베스터 스탈론이 무명의 배우였을 뿐 아니라 주머니에 뭐 109불인가 뭐 100불 남짓한 돈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영화 하나로 일약 스타가 되고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람보, 그게 스탈론이 된 겁니다. 엄청난 반전의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영화의 내용도 그렇고, 또 실제 그 주연 배우의 삶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반전이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게 옛날 이야기나 영화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참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웠던 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참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야, 그때가 더 행복했다. 고생했을 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아마 대부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참 바랍니다. 사실 그런 문제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또 성장할 수도 없는 그런 보물들을 우리에게 선사를 하게 되는 거죠. 문제와 고난은 우리가 막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늘 닥쳐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기를 막 바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통해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요, 돈으로도 살수 없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젊었을 때 청년의 때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해답도 없고 갈등도 많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막 그냥 단지 젊어가지고 뭐 에너지가 많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더 많은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답도 없고 갈등도 많고 주어지는 것도 없고 미래는 막연하고 이랬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내가 애쓰고 더 하나님께 구하고 더 정답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살피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흔히 문제와 절망 앞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문제를 나의 것으로 품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믿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나의 것이 되면은 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할 수도 있고 또 절망 가운데 포기하거나 딴 데로 막 도망가거나 피해버리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극복하고자 노력한 이들은 그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가지고 또참 좋은 것들을 거두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적으로는 그렇죠.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포기해버리고 피해버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또 지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지나버리고 잊혀져 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씁쓸함과 실패의식에 점점 또 매여져가는 노예가 되는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개인적인 방법들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동일한 거는 이게 내 문제라 생각하고 그거 품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그 정도까지밖에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고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일하시는 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극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차원의 일하심과 경험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맡겼을 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다윗 때 24 그 반차로 제사장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비야의 반열에 해당되는 후손이고요.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랍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임과 동시에 첫 번째 제사장이었죠.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거죠. 엘리사벳이 영어로 뭡니까? 엘리자베스죠. 사람들이 이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혈통만 제사장 가문의 혈통인 것뿐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족보만 좋은 게 아니라 둘다 족보만 제사장의 그런 계열이 혈통인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7절을 봤더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게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선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뜻대로 안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며 그걸 내 문제로 떠안고 무겁고 힘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며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도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내려놓는 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가져가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를 따라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직무가 무언가 봤더니 9절, 1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 반차를 쫓아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했던 것은 분향하는 것, 향을 피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깥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직무였습니다. 근데 사실 분향 그 자체가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향을 피운다는 것. 이게 다 이제 상징적인 것들인데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향을 통해서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저기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향을 이렇게 드리는데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더라는 겁니다. 향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반차를 따라 제사장들이 직무를 감당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 향로를 가지고 왔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한 천사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재밌죠? 누가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어디에? 향단 우편에 선지라. 마치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서 있습니다.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그 천사를 보고 사가랴의 반응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거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항상 하나님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무서워서 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그리고 누리게 될 그런 마음의 상태이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나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나의 작음과 약함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으로, 강하심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구절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가랴는 자식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너의 무엇이?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prayer, 기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prophecy, 예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예언은 늘 함께 갑니다. 우리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바치는 천사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또한 전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 혹은 대림절의 시작 아닙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아담으로부터 4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 말라기로부터도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400년을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드디어 메시아가 오실 준비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천사가 말한 것처럼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애가 바로 나옵니까? 그럼 큰일 나죠. 9개월간의 약 40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배가 좀 불러오는 것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는 안 보여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생명과 응답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가랴도 간청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응답이 왔을 때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20절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게 간청했던 거에 대해서 아들 주겠다라고 응답을 주셨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가랴도 계속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혹은 약한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가상한지,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오직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금식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빌고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듣는 대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는 집어치우고, 아, 저는요 기도를 잘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던데요. 모든 핑계는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올려드리는, 또 우리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그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합당한 자세는 있죠. 이것도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고요? Do not worry about anything, but pray about everything.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심거리를 전부 다 기도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함으로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사실도 감사하고, 들으셨으면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로 그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찬양과 감사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인정 아니겠습니까? 사가랴가 입이 닫혔습니다. 얼마 동안 닫혀있었죠? 약 9개월, 10개월 가까이 닫혀있었습니다. 언제 풀렸습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주로 이렇게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이름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가지고 귀하게 얻은 자식 아닙니까? 사가랴라고 하자 했더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엘리사벳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요한이라 할 것이다 했더니 이제 친척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친척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으로 하려고 하느냐. 아, 그러지 말고 아빠한테 물어보자. 사가랴한테 물어보자. 물어봤더니 말을 못하니까 뭐 이제 적을 걸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적는데 뭐라고 적습니까? 이름을 요한 이렇게 적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 기이하게 여기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요한이라고 썼습니까?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입이 풀렸습니다. 마치 사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인하듯이 요한 쓰니까 입이 열립니다.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Immediately his mouth was opened and his tongue set free and he began to speak praising God.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인을 했더니 입이 열렸습니다. 즉시로. 그랬더니 입이 열리는 순간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사가랴가 드렸어야 될 합당한 반응은 뭐였다고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감사죠. 근데 그 합당한 반응을 드리지 못했더니 9개월 동안 입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약속에 대해서 서명을 했죠. 요한 했더니 입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땅히 드렸어야 될 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사가랴가 찬양과 곁들여 예언을 하는데 67절부터 80절까지 그 사가랴의 예언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예언, 감사와 찬양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올려드릴 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기 때문에 기도로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도 광야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일평생이 공생, 그러니까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광야에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었죠. 근데 왜 준비가 되었어야 했습니까? 왜 광야에 있었어야 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백성들을 또 준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림, 기도, 예언, 이것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소망이 있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이제 크리스마스 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초가 네 개가 이제 꼽혀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이제 퍼플 이 초를 켰는데요. 이 첫 번째 초를 뭐라고 주로 많이 부르냐면은 prophecy candle 혹은 candle of hope 이렇게 부릅니다. 예언의 초 혹은 소망의 초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응답으로 소망의 메시지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새의 뿌리에서 오게 될 그 메시아, 그 예언, 그 예언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도록? 소망이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고난, 어려움, 어두움 괜찮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오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짐을 우리가 다 떠안고 힘들게 걸어가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계속 도망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서 아뢰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기도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 분향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약속 주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있죠.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합니다.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약속이 마침내 올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4년인가요? 그 책하고 이제 영상이 나왔었죠. 궁금하시면 유튜브 가서 보시면 한 30여 분짜리 풀 영상이 있는데요.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그 이제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찍으셨어요. 찍으셨는데 처음에는 이분도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 집에도 가게 되고 하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성함은 최춘선이시고 제가 알기로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들도 목사님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거부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엄청 거부였고 이분도 거부여서 김포 쪽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근데 피난민들 또 거지들 와가지고 얘기하면은 떼어주고 한게 동네가 세 개인가 네 개가 되었대요. 이게 다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돈도 많고 또 똑똑하시고 하셔가지고 동경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도 하셨고요. 할수 있는 언어가 다섯 가지 언어를 하신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하다가 들어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던 중에 깨달음을 가지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왜 신발을 안 신습니까? 하면 통일되면 신을 거라고. 조국의 통일을 기다리며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죠.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큰 자라 평가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이 생각났던 이유가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지 생각이 좀 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오셨을 때 보통은 어머니랑 늘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한번 혼자 오셨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가 건강이 좀안 좋으셨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총장 일을 하시기 위해서 꼭 오셔야 되는 일이 있으셔서 오셨었는데 그때 집에 계시면서 이 영상을 이렇게 보셨어요. 보시고는 그때도 참 희한하다 생각했고 그 이후에도 좀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다운되어 계신 것처럼 약해지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또 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년 뒤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에게는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죽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리석고 또한 미련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둠이 짙죠. 근데 그 짙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빛이 있으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커져가고 퍼져갈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느냐, 그분을 기다리느냐, 또 이미 온 그 빛이 더 환하게 번져갈 것을 기다리고 내가 그 빛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둠이라도 빛이 찾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도로 올려드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마다 주신 십자가가 있고 각자마다 주신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법칙대로 혹은 잣대와 기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것이 어둠 가운데 빛을 전하는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 최춘선 목사님이 재산을 나누어주고 또 땅을 나눠주고 했던 그 이유는 그 사모님 말씀이에요. 자기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쓰면 그만인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목적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드린 기도는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이고 또 주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거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에만 매여서 그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일평생 목회를 오셨고 큰 교회 목사님이셨고 신학교 총장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준비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이 그런 소망을 품고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스스로 종된 자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 깊어 오직 주의 사랑.